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말씀만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또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두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 그리고 2대왕 다윗에 이어서 3대왕으로 솔로몬이 등극하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가 지혜의 왕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또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지혜 문학의 전도서의 1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등지고 허망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태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처음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의 계략에 빠져 그 우리아가 죽은 뒤 왕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말 많은 왕궁에서 이 여인이 어찌 편안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얻기까지 그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 노년의 다윗의 곁을 수넴 여인 아비삭이 지켜줄 때도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대단히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주 양육자였던 그 어머니 밧세바는 결코 건강한 아이를 길러낼 수 없었던 불안한 텃밭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형제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이복 형제들은 형제가 자매를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던 솔로몬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토록 솔로몬은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이고 또 생존에 능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내면을 채우고자 어떤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등극한 그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 세력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정적이었던 배다른 형 아도니아를 제거했고 시므이와 또 군사적 정적이었던 요압을 처형했고 종교적 정적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함으로써 그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정적 제거가 끝나자 본문 3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국가의 비전을,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왕으로서 그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파라오의 사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높아진 것을 시사합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왕권과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그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축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40년간 여호와의 성전을 축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파라오의 사위 또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그는 자신의 왕권 확립과 위용을 위해서 솔로몬 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왕궁 건축에 13년, 무려 20년간 그는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하나님의 국가이기에 당연히 예배를 세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기틀을 다져갔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린 것은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즉위 후 주요 안건이 제일 먼저 등장하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을 처음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로 그는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를 놓칠세라 우리에게 여실히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현실파답게 솔로몬은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일구어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산당에서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드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가나안 종교의 유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 여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의 모든 종교와 산당을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끝내 뿌리 뽑지 못했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산당의 제사는 사사기와 또 왕정시대까지 이르러 이어지면서 시한폭탄같이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솔로몬이 의지를 가지고 산당을 뿌리 뽑고 성전 봉헌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후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일천번제라는 그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일천번이라는 그 단어는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일천번이라는 단어에는 대단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담아 있는 그 숫자이기에 우리는 대단히 그것을 우러러 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자라난 수많은 사람들은 일천번제처럼 일천번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곤 합니다. 천번의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초점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 초점이 세상에 닿아 있다면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도 무의미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수많은 인파와 또 채비들이 필요했던 것을 감안하면 쉽게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권을 확립하고 국정을 돌보고 또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등 그 솔로몬 왕이 대단히 바빴을 터인데 왕복 하루길에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 제사를 드린다는 위해서 3년간의 국정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산당이 컸다고 본문이 시사하고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제물을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4절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1,000마리이든 1,000번의 제사이든 그 숫자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의 오류, 숫자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 때문에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이유를 하나님과 솔로몬의 꿈속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고 그에게 물으시자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그의 언덕이었고 그의 신앙의 울타리였고 밑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다윗으로부터 불효되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양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잘 정리되어 담겨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 대대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린 예배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드렸던 불완전한 예배였지만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을 따라 그 다윗의 언약을 믿고 드린 예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수많은 루머와 괴로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남과 동시부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이 한탄스러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언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아픈 손가락처럼 누군가에게 보일 수 없는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또 시대와 국가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숱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는 자조석 낀 농담으로 부르는 때도 있습니다. 애써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은 결코 작거나 짧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이어서 그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역전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어렵고 고단한 상황들은 나를 다지는 무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요구할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윗이란 사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 그리고 공의, 정직입니다.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약자를 돌아보았고 없는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공의를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골리앗 앞에서 호기로운 응전을 하였고 숙적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는 공의를 믿고 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았던 그 공의를 따랐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왕권 찬탈을 꿈꿨지만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정직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는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그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보냈던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말에 걸맞게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치장합니다. 한낱 신기루 같은 것들을 포장하여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의 압이었던 사탄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마저 속이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서로 그 사탄의 계략 속에서 거짓 속에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솔로몬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듬은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에서 살피겠지만 왕국의 지방관들을 임명할 때 그 솔로몬의 딸들을 지방관들과 혼인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추어 표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진실한 내면입니다. 홀로 삶도 그 왕위도 지킬 수 없다는 솔로몬의 간절한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왕국을 통치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아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속에서 정리되기 전에 말들을 내뱉고 이 말들을 또 정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노동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또 소화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은 노동에 가깝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의 중심을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마음에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약속받았습니다. 부귀영화는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부귀영화란 최고의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 그 부귀영화로 인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종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단서를 다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성실과 공의, 정직을 실천하고 듣는 마음을 지니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윗처럼 일어나서 다시 묵묵히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저 예배하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16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고 듣는 마음을 지니고 난 다음 처음 대면한 사건은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 중에 가장 비천한 창기들이었습니다. 두 창기는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하였고 아이를 키우던 중에 한 아이가 죽자 이 아이를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꾸치기 하여 여인들 사이에 커다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과학적인 수사가 불가능했고 목격자도 없었으므로 생후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 그 영아의 얼굴이 되게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은 대단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타이르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유일한 목격자였었던 하나님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초대한 마음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칼로 쪼개어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였고, 한 여인은 팔짱을 낀 채 그리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진정한 모성을 지닌 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끌어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본문의 막을 내립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시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천해 보였던 그 창기들의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는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나누어지고 또한 그 여인들이 싸우는 그 현장에도 계셨고, 그리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로 우리가 세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듣는 마음을 지닌 참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문무백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왕국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없는 여인들, 창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이 사건은 듣는 마음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는 듣는 마음을 지니고 그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먼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의 탄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출발을 시작했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헛되다라는 말을 연거푸 다섯 번이나 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력을 다지고 국제적인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나라의 시스템을 새롭게 굳건하게 세웠던 그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 더 나아가서 주변을 향해 듣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지혜로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고수하고 자신의 방법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앞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와 누구도 영적인 교제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외로움을 채워주었던 아내 700명과 후궁 300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불심한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영적인 외톨이가 되어서 마침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했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탈진하자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땅에 그 홀로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적인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기 홀로 이스라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0명, 이토록 완전한 숫자가 곳곳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솔로몬과 같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이 어느 때보다도 정점을 찍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귀영화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아우성칩니다.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이야기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 문제는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열심히 사고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땅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갈 지혜도 용기도 언어도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불완전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예배가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영역, 우리의 시대와 국가 가운데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예배당 안에 국한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침내 참 예배가 되지 못했고 그토록 많은 지혜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만에 갇혀서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또 하늘을 향해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듣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듣는 것은 대단한 노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기 힘써야만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시대와 국가와 또 우리의 부모들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분노와 불평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고 그의 서툰 예배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상실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움켜쥐었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펼칩니다. 솔로몬이 창기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지혜로운 왕의 첫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슬픔, 눈물 가운데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성도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있었고 그가 엇길로 갈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혼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힘이 되고 지혜가 최고의 벗이 되어서 그 지혜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이스라엘도 백성도 마침내 하나님도 잃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어떤 진공상태에서 찾아오는 무형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땀내음, 살내음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땀내음, 피내음, 신음과 아픔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몸으로 신앙을 정수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논하는 제2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신과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께서 벗이 되어주고 어른들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좋은 목회자로 키워주셨다는 그 말씀은 마음에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밑가지가 되어준 다윗과 같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울타리로 밑가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꾸려야만 합니다. 땀내음, 살내음 나는 신앙인은 결코 홀로 고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듣는 마음을 상실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을 마감한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주님의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살내음과 딴내음이 나는 신앙이 되어서 누군가의 신음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의 짧지 않은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과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와 질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불안 속에 살았던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난 그를 주님께서는 여디디아라 부르시며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아쉬운 제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듣는 마음을 지킬 용기와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는 세상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땀내음 가득한 믿음과 삶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